여러분, 사무엘 하에는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왜 사무엘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원래 사무엘 상하는 같은 한 책입니다. 한 책인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편의상 갈라놓았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주로 거의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서 왕정을 확립한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시작한 그 기초를 닦은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편의상 이름이 사무엘서라고 붙었고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걸 상하로 갈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사무엘이 한게 아닌 셈이 되죠. 아마 다윗 왕 시절에 나단이나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더 계속해 봅시다. 사무엘 하서 1장에, 1, 2장에 처음 보면 그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그 죽음을 전해주는 그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대강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였어요. 아말렉 소년이 산 위에 올라갔더니 사울왕이 이렇게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원수인 것을 내가 알고 그를 뭐 죽이고 그 증거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왔어요. 다윗이 이 소년에게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실제로 사울왕의 죽음하고 이 아말렉 소년하고는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아마 희미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은 자결한 셈이죠. 자결한 셈인데, 이 소년이 우연히 산에 올랐다가 죽은 모습을 본 거죠. 보고서 거기서 이제 투구하고 뭐 이런 걸몇 가지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뛰어간 겁니다. 가가지고는 다윗의 원수를 자기가 만치 죽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이게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일단은 속았습니다. 다윗이요. 왜 속았는가 하니까, 네가 어떻게 감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인 내가 나도 두려워서 손대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세운 왕을 네가 네 손으로 죽였냔 말이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이 소년의 말에 속은 거죠. 일단 속았는데. 그래놓고 그 다음 처사가요. 감히 네가 감히 거기 손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아말렉 소년을 처형시켜 버리죠. 여러분 가만 한번 보세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속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속지 않은 꼴이 돼 버려요. 전 다윗의 삶을 이걸 참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속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결과를 보면 전혀 속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의 말에 속아가지고 참 거기에다가 상을 줬거나 뭐 해줘 그러면 이상한 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속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예.
내 세상적인 뭐 아니면 자기의 인간적인 이익에 그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을 그렇게 길게 할게 아니고, 간단하게 다윗의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에서 자기도 모르는 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는 거예요. 뭐죠, 그게? 하나님 중심이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니까 나는 손안 댄다. 손안 대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겠다라는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이 아말렉 소년이 자기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속지 않은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 좋아도요,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속고 살 일도 많고, 제가 보기에,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지뢰밭에 철없이 뛰는 애들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 그 순간에 조금만 잘못했으면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비켜갔느냐?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만 있어도 굉장히 감격스럽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요, 밟을 뻔한 지혜를 자기도 모른 채 안 밟고 지나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속았는데도 결과는 전혀 속지 않은 그런 위험에 전혀 빠지지 아니한 채 지나갔더라. 이게 사무엘라 1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 소년과의 이야기 속에서 이걸 열심히 한번 보세요. 전에 어떤 공부를 하다가 누가 아주 기막히는 질문을 한 게, 선생님,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 한 겁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 한 겁니다. 다윗을 속이려고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후에 이제 다윗이 다른 과정을 조금 거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고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일부 지방에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집안은요? 왕이 죽고 나면 틀림없이 거기에 실권을 잡는 다른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의 아들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실권을 잡죠.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실권은 자기가 잡아요. 그래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다윗하고 이제 당분간 대치를 하죠.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한 2년 정도를 그 왕노릇을 하는데 뭐 결국은 그 허수아비 왕과 실권을 잡고 있는 아브넬과의 관계에서 알력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겨서 나는 결국은 다윗이 그 나라를 전부 흡수 통합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어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왕 되는 거 아니냐? 우린 그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라가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왕이 됩니다. 그것도 겨우 저 작은 지방에 뭐 그렇게 작은 지방은 아니지만 남쪽 작은 부분에 한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그 전 저 지파를 전부 흡수 통합해서 하나의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면 다윗이 뭐 가만히 있어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터인데 이 과정을 유심히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 기억하실 건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왕 그 실권을 다 잡는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그럼 정치력이라는 게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도 잘 모르는 어리둥절하게 왕이 됐다 그러는데 그럼 뭐가 있어서 대통령이 됐을 것 같아요? 참고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멀리 앉아 있었는데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가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예를 들어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흔들림 없이 지조를 지키는 식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일단 표를 모은 건 사실이에요. 무언가가 있어서 표가 모여졌고 대통령이 된 거지 저절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왕을 하겠다고 시키겠다고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정치력을 다윗이 보여준 거죠. 그럼 그 정치력이 뭐냐 말이죠. 다윗이 보여주는 정치력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야 다윗이요. 민심이 얻는 일을, 민심 얻는 일을 다윗이 많이 합니다. 가령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이 죽었거든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이면요. 좋아해야죠. 신났다. 아, 기제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가 보다. 뭐 일어나가야 될 텐데. 사울은 다윗이요. 그 사울의 죽음을 듣고 얼마나 애통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른 노래가 사무엘하 1장 뒤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릅니다. 자기 혼자 불렀겠어요? 이런 노래를 백성들이 다 알게끔 알려지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사울이 얼마나 우리의 위대한 그 왕이었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죽었구나 하는 그 슬픔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슬퍼하는 게 점수 더 딸까요? 아니면 내 원수 잘 죽었다 이러는 게 점수 딸까요? 점수 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이게 여기만 그려졌으면 괜찮은데 조금 더 뒤에 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3장에요.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알력이 생겨가지고 아브넬이 다윗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걸 또 시기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거든요. 몰래 불러다가지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 암살당하고 난 후에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3장 31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3장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개죽음을 당했는고 이런 말이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자꾸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뿌리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럼 여기 우는 백성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유다의 백성이거든요. 아브넬은 사울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적 관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그렇습니다. 저 아브넬이 사울이 죽기 전에는 자기들의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너희 나라 내 나라 이런 구별은 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브넬이 그렇게 죽고 난 후에 그 죽음이 다윗의 행함이 아니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온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다윗이,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제스처인지 어떤지는 그렇게 말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적어도 다윗이 행하는 행동 속에서는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민심을 전부 자기에게 끌어다니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런 정치력을 갖게 됐는지 참 의아합니다만은 적어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요 두 가지를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요, 살아남는 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살아남기 위해서요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왕들이 민심을 살피는 일이 정말 선한 왕은 있었지만 악한 왕은요 대체로 민심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싸우는 법.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을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이게 다 배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왕이 지녀야 할, 그러니까 백성의 정치력도 체득하고 또 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배우고 이런 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되풀이할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겠다 했으면 뭐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 기억을 해두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서로 혼내네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마
근데 예.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걸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집도 하는 거지만 사랑받을 만한 그릇도 준비해야 된다는 건 우리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고생을 좀 많이 했는 편인데 고생했다는 그 자체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그러면 성경 읽어라 읽어라 해서 많이 읽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저는 복이 뭐가 복이냐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가 몰렸거든요. 그게 제 어릴 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어떤 거겠어요?
밥을 안 드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는데요. 도중에 선생님들이 다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놔놓고, 고등학교 시절이죠. 아이들 모아놔놓고, 혼자서 오후 예배를 다 인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무식한 거는 일반이라서 다른 순서 다 빼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뭐 설교할 형태는 아니니까, 성경 이야기만 거의 한 시간씩 하는 거죠. 뭐. 한 시간 얘기하려면요. 적게 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리저리 읽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학교 공부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가 열심히 하는 애가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런 거 우리 아이, 다른 집 아들은 많이 하니까 잘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특별한 아이지. 그 아무나 흉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많습니다, 절대로. 근데 문제는, 저는 어릴 때 공부 안 하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일체 없었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저거 공부하라고 해서 한 방법이 없대요. 근데, 공부 안 하고는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해요? 근데, 너가 아빠는 옛날에 공부 잘했는데, 니는 와글로 하고 할매가 뭐라 그러면 제가 옆에서 갑니다. 저는 별로 답답한 게 없잖아. 뭐가 답답한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발 애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진심당부하는데도요. 아, 난 입맛 번것 하면 저것만 쫓아다니죠. 저거 할매 쫓아다니죠. 다 되는데요. 뭐가 답답해서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해요. 요새 닭이 새벽에 안 온다면서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요. 답답한 것도 안 온대요. 옛날에는 시계도 없고 시간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집집마다 시계 다 있는데 닭이 왜 오냐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맡겨두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내 입장에 있어서 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준비하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릇 준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길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정돈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사랑받을, 복받을 짓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런데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쭉 보면요. 그 복받을 그릇 준비마저도 교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그릇 준비시키는 것이 되니 하고 기대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노력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가 한 일 중에 가장 먼저 한 일,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은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법궤가 오베데돔이라는 그 산에 있는 그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간 지가 얼마쯤 됐느냐 하는 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간 때가 언제쯤이죠? 아, 사사기 초기 이러면, 초기는 아니에요. 말기에요. 그러면 연대 추정이 전혀 불가능해지고요.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요,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어렸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죽던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엘리가, 아니, 그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겼고 얼마 후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제법 커가지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이 40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법궤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짐작을 해보면 적어도 한 7, 80년 정도는 안 걸렸겠느냐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법궤 없이 지난 세월이, 뭐 법궤 하면 그냥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징이거든요. 그 하나님 없이 70년, 80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40년이나 왕로로 타면서 보세요, 법궤 찾을 생각 안 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뭐 다윗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뭐 당연한 일이죠. 그 법궤를 모셔다 놔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한 최고의 일이 주변 국가들을 전부 평정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혹은 다윗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역이 굉장히 확대돼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다윗은 싸우는 법을 익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이 역대기에 가서 보면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다윗의 임무가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임무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딱 모셔 놓고,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정벌해서 튼튼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그 솔로몬, 아니 다윗 왕의 임무 인생이죠. 그 와중에 이제 사무엘 7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7장은 그 7장 1, 2절 한번 보세요. 순서가 사무엘서도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누가 파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어? 다윗이 한 거 아니고요? 전쟁에 나서서 나라들을 전부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튼튼한 나라로 세운 것은 다윗의 일이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망고도 안 했나요? 아니요. 잠깐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저 교회 일하고 뭐 이웃 돌보고 가정 돌보고 누가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하시면 내가 별로 안 해도 되죠? 아니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도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2절요. 왕을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는 그 뭡니까, 성전을 세우겠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의사를 밝힌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예? 기뻐하시면서 안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증거는 고대에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절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이죠. 내가 언제 내 집 지으라고 했냐? 그 말은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알아서 집을 짓겠다고 하니 아, 깃터간 거죠.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받은 걸로 하고 복은 주겠다. 그런데 짓지는 말라. 짓지 말고 짓는 거는 솔로몬에게로 넘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받은 걸로 하고 가는 거는 받은 걸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복이 아까 우리가 봤던 8절부터 쭉 뒤에 나오는데요. 좀 기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의 핵심이 뭐예요? 이름을 존귀케. 이때쯤 다윗 이름 아주 존귀하지 않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이 약속의 핵심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끝에 보면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혹시 잘못하면 징계하는 수는 있어도 영원히 빼앗는 일은 없다고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소망을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이 복이 그리 큰 복입니까? 이것 때문에요. 이 약속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열왕기 가면서 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요. 나중에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쪼개지는데 북쪽이 이스라엘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연결된 나라가 아니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250년 정도 집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왕조가 9개 들었습니다. 왕조가 9개란 건 무슨 뜻이에요? 반란이나 쿠데타란 얘기죠. 왕이 죽고 왕자리를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뺏겼다는 거는 그 왕의 대가 끊어지는 거죠. 250년 정도의 왕조가 9개라면 한 왕조가 몇 년 갔다는 얘기입니까? 평균. 30년 안 된다는 얘기죠? 30년 안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에도 부족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9 왕조의 왕이 아마 19명이 등장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라세면요 30년 정도만에 왕이 또 죽임을 당하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그 왕이 또 죽음을 당하고 깨끗해야 아들에게 물려주면 잘하는 거고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국가들이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윗의 나라가 약 한 470년요? 500년 가까이 집행됩니다. 500년 가까이 집행되면서 그 왕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망할 때까지 다윗의 나라가 이어집니다. 결국은 망하긴 망하는데요. 그러면 11개에서 설명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 다윗의 나라가 끊어지진 않아요. 중간에 망해가 없어졌던 그 대가 나중에 예수님 족보에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한쪽에서는 왕조가 그렇게 부침이 심할 동안에 변함없이 내려갔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아보셨다는 뜻이죠. 왜 그런 거 아닐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 없어졌잖아, 그죠? 근데 역시 이 땅에 세워진 다윗의 나라, 견고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주변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정복했던 이 다윗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의 상징입니다. 뭐에 대한 상징인 거니까?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다윗은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한 셈이 되는 거죠. 다윗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으로 표상으로 등장했다. 귀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큰 나라를 세우는 기초적인 역할을 다윗이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된 이야기고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 참 재밌는 일입니다. 나중에 관심 좀 더 있으시면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 그 역대기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건축 안 하고 솔로몬에게 건축하라고 했던 이야기는 이유는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는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피 많이 흘린 거는 잘못인가요? 그 피 누가 흘리라고 한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이 싸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네 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너 나쁜 놈이니까 성전 지으면 안 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거는 열왕기상 5장 3절도 나중에 확인 한번 하세요. 왕상 5장 3절입니다. 여러 가지를 저 총합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나라를 세우는 임무를 주셨고 그 나라를 다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임무를 맡기셨다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서 이런 결론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를 세우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요, 전쟁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전쟁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럼 솔로몬의 역할은 뭐예요? 세워진 그 나라를 누리는 역할을 솔로몬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평화의 왕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건설하는 임무를 맡겼고 솔로몬은 세워진 그 나라를 누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다윗 노릇할래요? 솔로몬 할래요? 그래서 좋은 건 다 하셔가지고.
보통 솔로몬 하면 그냥 그 뒤에 왕이고 막 좋은 것 때문에
네, 사실은 다윗이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 난관들을 다 돌파하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건 다 뺏겨놔놓고 그저 뭐야 참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사는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요, 누가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생한답시고 뭐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노력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시면요, 누가 누려요? 예? 그럼 우리 솔로몬이잖아요.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활절 주간을 너무 슬프게, 고난 주간을 너무 슬프게 지나는 것은 반대입니다. 어느 정도 반대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직도 안 봤습니다. 볼 마음도 없고 볼 생각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철저하게 자꾸 묘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게 은혜가 돼요?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그렇게 실감나게 처절하게 그것 쳐다보며 울고 있으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생은 나로서 끝났고 너희는요? 내 고생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난주간이요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한편 좀 미안한 마음 없는 것 아니지만 누리라고 주셨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이니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지낼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이상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 영화 안 봤는데도 그 영화 본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해서 보지도 안 하고 답변해 주느라고 그래도 적절하게 답변은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릴 의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게 사는 것, 그다음에 얼굴에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것, 그러세요. 제대로 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느냐면요, 맡겨주신 임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크 고생하면서 짓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요, 지은 걸로 하고 복은 다 주셨단 얘기예요. 솔로몬요? 솔로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요. 나라가 누구 때문에 쪼개집니까? 솔로몬 때문에 쪼개져요?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죠. 나라 쪼개는데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솔로몬이 허물기 시작을 했다는 것에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다윗이 실수를 하죠. 실수 중에 씻을 수 없는 실수가 그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뭡니까? 바세바죠? 이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 족보에 바세바 나와요. 참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에는 바세바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다윗이 결혼을 해가지고 정식 부부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태복음 족보는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좀 감춰주면 될 텐데. 그 말이 얼마나 우스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서 나를 낳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지. 왜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무슨 신사가 이렇게 고약해가지고, 과거가 그러하지만 이미 결혼해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러냐. 그래서 성경이 이게 보통 책이 아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건 좋은 증거라고도 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성경이 그 실수를 전혀 감추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실수입니까? 우리아의 실수입니까? 아니 그 바세바의 실수입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어요? 둘 다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전쟁 중에 남의 아내를 취한 거요? 어차피 임금님은 저게 궁에 있고 군인들은 전방에 나가서 싸우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궁에서 그 일을 전쟁 중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래야 돼요? 그날 낮잠을 잤어요. 아, 왕이 그랬대요. 전쟁 중인데 낮잠 자고 그러면 됩니까? 일선에 싸우는 사람은 싸우지만 뒤에 있는 왕은 쉴 때는 좀 쉬어야죠. 궁을 왜 거닐고 거닐다가 내려다보기는 와밀에다보고 내려다보고 또 누가 목욕하고 있으면 고개 돌려야 되지 와보노.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요. 그 멋진 애들이 그 같이 공부하고 있다가 한 놈이 큰 소리 친 게 있다. 그거 고개 돌리고 안 본 사람 어디십니까? 남자들은 그 고개 돌리고 안 본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보이는 데서 알몸으로 목욕한 사람이 죄입니까?
보는 걸로 그쳐야 돼.
보는 걸로 끝이어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부르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서 못 부르고 들키면 야단 맞을 게 겁나서 못하지만
능력이 없었어요.
맞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 부르고 능력이 없어서 고개 돌릴지 몰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가면요. 왕이 거닐만한 곳에서 와 눈에 띄게 목욕은 왜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부른다고 불 왜 가노?
권력의 힘 아닙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싸워보면요. 이 양쪽에 다 그 바세바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세바가 아무 거절하는 의사 없이 그대로 따라간 것도 뭐 왕이 부르니까 권력 때문이었겠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나라의 조상들 중에도요 왕이 부름을 거역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점은 좀 접어둡시다. 어쨌든 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죠. 그 여인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결국은 남편을 죽였고 그 죽은 다음에요 데려와서 결혼도 하고 그 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요 좀 이렇게 그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다윗이 행동을 옮기기 전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이렇게 믿음이라면 그런 것도 좀 절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
그러면 참고로 이렇게 기회를 드립시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라고만 믿음하고 이런 어떤 성적 유혹을 받는 것, 또 사람에 따라서는 돈에 끌리는 거하고 이런 거는요, 이 믿음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요? 아니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난 이런 문제에 아주 자신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특히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게 옆쪽이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남편이 위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여자 환자가 부른다 해가지고 급하다고 쫓아가 돌보다가 어떤 사고 나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 목사님 있는데 혼자 여자가 찾아가든지 혼자 신방 가든지 이건 무조건하고 피할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게 아주 예민합니다. 여학교에 있으면서 여학생들 가끔 상담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상담실 문 절반은 열어둡니다. 절대 안 닫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야가 쫓아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뭔지를 했어요 하고 나발 불면요. 내 말 안 듣습니다 아무도.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왜 끝남자란 거 그런 거잖아. 이게 보통 인식입니다. 그래서 문 절반쯤 항상 열어놔요. 둘이 만날 만한 상황 안 만듭니다. 가끔 졸업하는 아이들이 집에 전화 걸어서 놀러 가도 돼요 하거든요. 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하고 오는데? 그러면 누구누구 가거든요. 그럼 뭐하라. 누구하고 오는 데를 묻는 이유는요? 혼자 오는지 여럿이 오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하건데 하고 이름 되면 그건 누구와도 관계없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안 와도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건 괜찮은데 단지 혼자인지를 야 니 혼자 오나 누가 오나 이런 물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돌려서 표현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오는데 물어서 혼자면 안 된다 하려고. 아 뭐 선생님이 그래 엉큼하고 뭐 그러시면 아니요. 이런 거 알아서 사전에 딱 하지 않으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이고 남자다라는 걸 남자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요 남자들이 이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기회를 원천 봉쇄시키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기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 나이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모습 보면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나중에 이 대목에 와서 야, 난 좀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중에 나는 이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능력이 더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일을 저 조심해서 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넘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렇게 잘못된 걸 나중에 나단이 와서 지적하잖아요. 지적할 때요, 옛날 임금의 권한 같으면 시도세도 모르게 죽이려고 달라들 수 있을 텐데, 그게 정신없이 완전히 거기 빠져가 정신없이 몇 년 갔는데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쭉 갔습니다. 근데 나단이 그걸 딱 지적했을 때 깨끗이 돌아서 버립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대하다고 말해 줘야 합니다. 남의 얘기니까 이해하기 쉬울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거 여러분들 신랑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평생 바람만 피운 신랑이 잘하는 게입니까? 바람 피아가 큰일 쳤는데 진심으로 밀어치는 신랑이 잘하는 게입니까? 솔직히 말해요, 빨리. 뭐요? 그거는 그러면서도 다윗의 위대함은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이게 더 위대함이라니까요. 평생 바람 안 피우고 사고 안 치고 그럼 좋긴 하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고 다 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고를 잘못했을 때 그걸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이 사고 안 치고 평생 사는 사람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렇다 그래놓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는 사고 쳤다 그러면 죽어도 용서 못한다. 말은 그래 하겠죠. 말은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꼭 갖고 계시는 게 사고 치란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예.
조금 비껴간 질문인데요. 그 예수님이 족보에 오른 여인 네 명이잖아요. 네 명. 근데 보면 뭐 라합이나 루시나 어떤 행위에도 쓰고 어떠어떠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 오를 만큼 그렇게 어떤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와 바세바에서는 그런 어떤
좋은 점도 저기 족보에 오른 인물들 중에 여자들요. 좋은 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점을 찾으려면 나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사건에서 좋은 점만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점만 찾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썩 좋은 건 아니고요. 문제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을까 하는 그 의도를 찾는 게 그게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점 많아요.
근데 보통 보면 네. 라합이나 루시나 다말에서까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했던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찾자는데 그러면 바세바에서도 그런 부분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지는 있기 때문에 올랐지 않을까
찾아보세요. 좋은 점 있는가 찾아보세요.
못 찾겠어요.
아, 나도 못 찾았어요.
경우가 뭐 가령 뭐 루시나 마합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서 이제 다윗의 위를 계급으로 올라가면서 그 남자 쪽보다 올려서 여자 쪽에 이름 자체가 부르는데 솔로몬 하면서 뭐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렇게 한 90% 정도 찾겠지
우리가 본을 보거나 좋은 점이 있으니까 올린 거 아니겠냐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바꾸셔요. 전혀 칭찬받을 만한 도움될 만한 거 아닌데도 이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말의 경우 한번 보세요. 이게 칭찬받을 측면인지 아니면 야단 맞을 측면이 어느 쪽이 더 강한지 보면 약간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더 타당합니다. 우리 아이 안 해요? 잘한 거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신랑이 그래 죽었는데 어디 자기 신랑 죽인 왕을 따라가가지고 호사를 다 누렸잖아요. 아주 나쁜 여자죠.
11장 1절에 보면 네? 왕들이 출산할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네?
다윗은 여리고성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출전할 때 가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겨울이 되면 전쟁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계절표시일 뿐입니다. 왕들의 출전이니까 다윗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 날씨 때문에 전쟁을 못하고 있다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가만히 보시면 왕은 궁궐에 있다가요. 그 장군이 나가 전쟁을 열심히 합니다. 거의 함락되기 직전에 왕에게 연락합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함락되는 그 순간에 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겼다. 뭐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때 시기적으로 전쟁이 이미 막 위급한 상황으로 시작된 때가 아니고 그냥 전쟁이 시작되는 그 때였어요. 네.
그리고 어차피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 말의 의미는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말에 왕들의 출전할 때가 거기 보면 저 해가 돌아왔을 하잖아요.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해가 돼가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때에 이런 의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점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높게 사야 합니다. 그 나무 얘기니까 높게 사긴 쉬운데 우리 신랑 얘기 같으면 더 높게 사기가 정말 어려운 대목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윗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12장으로 가십시다. 12장 14절부터 그 뒤까지 쭉 보아가시는데요. 처다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죽어가는 장면인데 그 이야기 끝이 어딘가를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나단이 그랬거든요. 이 아이가 죽을 것이다.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걸 보고 다윗이 하는 게 살려달라고 열심히 금식을 하고 매 달립니다. 며칠간 하죠? 7일,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데려가 버리시거든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얘기를 못 꺼내죠. 왜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죽었으니까 막 그만하십시오 이러면요. 신하들 생각에 혹시나 뭐 임금님이 그 여기는 회상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스스로 몸을 상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막 자살을 해버릴지도 모르니까 말 못하겠다 이래서 수군거리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래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요 돌돌 털고 일라도 야야야 밥 먹자 그 얘기거든요. 그냥 신하들이 또 놀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윗의 이야기가 뭡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불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줄 줄 모르잖아. 근데 죽었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확고한데 내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슬퍼하고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아이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종하지만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고무실까 그러시네.
그 먹으면 그게 넘어갑니까? 근데 다윗은요?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하죠. 쉽게 말하면요. 머리로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고 머리는 순종합니다. 근데 감정까지요. 순종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막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머리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데려갔고 이게 하나님 뜻이 확고하니까 더 이상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뭐까지 순종이 되는 사람이냐면 감정까지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그 얘기가 몇 절까지입니까? 23절까지라고 자꾸 끊는데요. 조금 더 가셔요. 25절까지 가셔요. 무슨 얘기냐면 24절에 보세요.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들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는데요.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라.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자기 탓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사랑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 아버지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십사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안 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이 아이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기꺼이 순종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요? 다윗의 다윗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살려달라는 그 기도 들어주신 거냐? 좁게 보면 안 들어주셨는데, 넓게 보면요? 듣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 아픔과 그거 다 알고, 그 범죄로 인해서 징계받으면서도 이렇게 순종하는 다윗을 알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또 이겁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과 솔로몬이 태어난 것은 시간 간격으로 꽤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둘 사이에요. 다른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저 뒤에 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훑어보면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다른 아이들이 또 여러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한 20년 건너뛰어가지고 솔로몬을 가르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기다 딱 붙여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픔을 또 징계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그 순간에 바로 들어주신 게 아니고요. 그보다 상당한 기간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그리했다. 그걸 여기 이 본문이 왜 이걸 붙여놨느냐는 얘기입니다.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해석해서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들어주셨냐, 언제 들어주실는지 우린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랜 후에 내가 왜 이런 복을 받았느냐고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 이유가요. 내가 오래전에 했던 기도, 내가 오래전에 했던 하나님에 대한 헌신 때문인 것을 우린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심히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머리로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아니고요. 감성까지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왕으로서 그것을 깨끗이 수용하는 자세가 놀랍습니다. 그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것이요. 감성까지 하나님에게 깨끗이 순종하는 이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뭐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해서 큰 나라를 세운 거 그것도 위대하고요. 이런저런 위대함다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의 위대함을 자꾸 찾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실수 하나를 언급하면 그 우리아 아내의 사건이고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그 다윗의 실수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부인이 여럿이고 그 다음에 평생을 전쟁터에서 쫓아다니고 이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잘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결국 나중에 자녀 중에 하나가 그것도 제일 잘난 자식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따라놨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 다윗이 뭐 겪는 벌이 사실은 그 다윗이 그 이후에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 주 원인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단이 선포하는 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는 아무도 모르게 남의 아내를 뺏어왔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징계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뺏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결국 누가 하느냐면 압살롬이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후궁 연령을 급탈하는 장면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이들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인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막 괜찮습니다. 읽어도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그 다윗의 사건에서 굉장히 다윗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약점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아마 유용할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유용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게 됐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약점, 예를 들면 성질이 좀 괴팍하다든가, 그 다음에 잘 뭐 이런저런 일에서는 잘 못 참는다든가, 이런 약점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이런 약점을 커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게 그건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이 내 노력 안 하고 애 안 써도 이게 저절로 커버된다는 뜻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좋은데 어느 한순간에요, 모든 걸 날려버릴 실수를 저지르는 수는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이거 잊지 마셔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정말 큰 실수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고요, 제일 늦게 와서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일 먼저 나가고 이거 10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가 용서하고 다시 장로로 받았을 때 이분이 나와서 인사할 때 그걸 말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데 1년도 안 걸렸지만 교인들에게 용서받는 데는 10년이 걸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용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 돌았을 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랑은 절대 안 돼. 한 번이라도 용서 못 해. 일단 그토록 그렇게 말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16장으로 가십시다. 제가 잘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한참 도망을 갈 때에 16장 9절부터 보시면 그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시므이란 사람이 그 사울의 후손인데요, 잘 됐다 까불디만은 꼴 좋다 그러면서 욕을 퍼붓는 겁니다. 의식을 하면 그 욕도 뭐 나중에 자세히 한번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 장면 한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스가 죽게 여쭤오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제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제 왕,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지만 저렇게 욕을 해대고 있으니까 죽여버릴까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왕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슨 이유를 대는가 한번 보세요. 첫째,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놔두라 그러죠. 첫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면서 욕을 막 들어먹고 있습니다. 저게 시므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들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또 내가 저런 욕을 들을 만큼 지은 죄가 있다. 그걸 다 인정하는 발언이잖아요. 안 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좀 담을 하긴 했어도 이렇게 욕을 갖다 퍼버리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막 그대로 다 듣고 놔두라.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이야기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베냐민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사울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사울 집안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리 생각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저렇게 대해드는 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내 아들도 지금 이 모양인데. 이것도 굉장히 너그러운 거죠.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뺏은 건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런 소리 하는 건 굳이 따지자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12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의 저주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욕을 퍼붓는 게 또 한편으로는요. 억울한 거라는 거. 내가 저 욕을 들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도 다윗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나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제 예, 맞아요. 맞는데 그걸 간다. 잘 요약을 해보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 아, 그거는 아까 1번에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니까, 그거는 아까 그 1번에 넣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세 번째 이거는요. 저것 때문에.
저촉하는 거 같네요.
저촉. 아, 그거 좋네요. 저촉 맞습니다. 근데 저촉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시므이 때문에 당하는 내 원통함을 내가 갖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므이가 하는 저것이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저걸 놔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그게 오히려 내게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빨리 변해서 저축요. 아니, 권사님도 아주 뻣뻣한 때가 있는데요. 저축 많이 해주셔요. 어떨 때요? 아니, 아니, 나가 싸우지 말고, 옆에서 누가 애꿎은 소리 하고 나면 성질, 나, 막, 못 참는다. 나가서 싸우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저축 해두지 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내가 갚기보다는요. 그래, 억울하지만 또 갚을 능력도 충분히 있지만 난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일란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요. 쉽지 않습니다. 저축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잘 이용을 하겠습니다. 표는 백원사님 특허품이겠지만 저축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축해. 그러니까 그 다윗의 생애를 쭉 훑어가면 다윗은 철저하게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일 건지를 가장 염두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속아도 속지 않고요. 죽을 뻔한데서도 죽지 않고요. 또 버림받아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 있을 뻔한 상황에서도 다시 그가 어떻게 같이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깨끗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죠. 이런 위대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는 중요한 일을 맡았고 또 장차 이 땅에 오실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소경 바디묘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죠. 왜 다윗의 자손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 말하자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대를 이어가는 그분, 그런 뜻에서 예수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표현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인정한 표현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표현이 아주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담은 표현입니다. 부디 다윗이 저지른 실수는 파산지석으로 삼고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삼았던 살았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또 부족함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우리 능력 이상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